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뭐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정말 별로야.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아, 저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등등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이제 평가할 때 나름대로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외모로 평가할 수 있죠. 아, 저 사람은 예뻐. 아, 저 사람은 잘생겼어. 저 사람은 키가 커. 키가 작아.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 사람의 뭐 학벌이나 저 사람은 어느 학교 나온 사람이야. 아니면은 뭐 저 사람 뭐 가문이 누구야. 아버지가 누구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고향이나 뭐 지연이나 이런 것들, 뭐 어느 지역 출신이야, 뭐 그럴 수도 있죠. 혹은 뭐 인종을 따라 가지고 아, 저 사람은 뭐 중동계야,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이제 기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판단할 때 가장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우리가 사람 되게 하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가장 본질은 무엇일까? 너 아니면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결혼해놓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혼하는 게 이제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가장 많은 이혼 사유가 뭐죠? 보면은 넘버원이 성격 차이. 그게 이제 넘버원입니다. 다른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일반적으로 귀결되는 게 성격 차이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좋아서 시작한 관계인데 뭐가 이제 크게 틀어진 거죠. 틀어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헤어진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걸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성격 차이, 성격이 안 맞아서 우리는 같이 못 살겠습니다. 뭐 그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게 핑계일 수도 있고 변명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상대방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제 사람의 됨됨이 자체가 싫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됨됨이가 나랑은 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테레사 수녀님이 말했다. 뭐 어떤 사람은 마가렛 대처 수상이 얘기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심리학자인 사무엘 스마일스가 얘기했다. 아니면 뭐 문학가 찰스 리드라든지 뭐 아니면은 프랭크 아울로우 뭐 이런 사람이 글에서 처음 뭐 썼다. 등등 뭐 출처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한 번쯤 꼭 들어봤을 만한 그 이야기인데요.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충 이런 겁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성품을 낳고 또 성품이 운명을 낳는다. 뭐 생각을 조심해야 뭐 행동이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반복되는 건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점점 이렇게 나아가지만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그 시초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생각이라는 겁니다. 운명까지 갈 때 뭐 그 전에 습관이 있고 행동이 있고 뭐 말이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비롯되고 잉태되고 시작되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혹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생각, 그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외향적인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도 우리는 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본질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그러니까 생각이 그 사람의 위인됨, 됨됨이됨의 핵심이고 본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노예라 할지라도 생각이 자유로운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몸이 노예로 매여 있다가 보니까 그 생각도 노예 의식이 자리 잡게 되고 생각이 노예 의식이 막 자리 잡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습관처럼 몸에 배기게 되고 그래서 정말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몸은 자유로워도 생각이 어딘가에 매여 있으면은 그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흔히 뭐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히고도 막 하잖아요. 근데 장교가 포로로 잡히더라도 장교의 품위를 지키면은 적들도 그것을 굉장히 인정하고 존중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장교가 잡혔는데 아 저 목숨만 살려주세요 막 하고 막 이러면은 적들도 아무리 장교라고 해도 그냥 그 값어치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 사병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아주 곱고 당당하고 그러면은 적군들도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걸 존중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의 위치와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 줍니다. 흔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장애가 많고 한계가 많지만 그걸 다 디딛고 일어나가지고 인생에서 여러 가지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품고 살아왔던 생각이 그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환경도 안 좋았지만 그 생각 하나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성공을 이루고 혹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나갔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뭐 특별히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큰아이가 겸이가 같이 이제 뭘 보재요. 근데 뭘 보자고 하냐면 드라마를 보자는데 한국 드라마를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뭐 한국 드라마 예능 이런 거 잘 안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국 드라마를 보재요. 뭐 친구한테 들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1화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또 계속 전화 안 해보고 같이 보자고 하길래 그래 이때 아니면 언제 같이 뭐 이런 것도 보겠나 싶어가지고 같이 이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막 드라마 같은 거 잘 안 보는데 그냥 이제 아들이랑 같이 본다 이 마음으로 봤어요. 또 거기다가 한국 드라마를 보겠다고 하니까 괜히 좀 이제 흐뭇한 게 있어가지고 봤습니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이태원 클라스라고 하는 그 드라마였어요. 거기에 이제 그 주인공 중심 인물이 박세로이라고 하는 그 남자인데 고등학교 중퇴에다가 거기다가 전과범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도 돌아가셔가지고 고아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죠. 거기다 전과자 딱지도 붙었죠. 그러니까 뭐 이제 굉장히 제한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양어선을 타고 공장에서 일하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보니까 한 15년짜리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원형어선을 탔던 것도 그렇고 공장에 갔던 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계획한 15년 계획대로 정말 정확하게 딱딱딱 그것을 이제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성공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 그 어려움과 그 모든 한계를 디딛고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신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 혹은 생각. 근데 사실 이제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신념 때문에 사실 일이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도 중퇴하게 되고 또 감옥소에도 가게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 신념 때문에 그거 하나 꺾지 않는 바람에 일이 막 꼬이고 인생이 망하고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멀리 돌아가고 그리고 벽에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신념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고요. 그 신념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들 그게 이제 드라마상에 쭉 나타납니다. 아유 목사님 그러니까 드라마죠. 현실은 드라마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신념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한번, 지금만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또 한번 순간이야 편하겠지. 그런데 말이야 그 한 번이 결국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거야 라고 박세로이가 멋있는 대사를 그 드라마에서 외칩니다. 결국 우리는 뭔가 신념이 있고 바라는 게 있지만 순간순간 타협하고 그 신념을 꺾어버리고 했기 때문에 그 신념의 끝자락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누구든지 그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가본 사람은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신념이 잘못된 신념이 아니라면 포기하지 않고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보답과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품고 살아가는 생각이 그 사람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별 볼 일 없고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 자유롭고 그 사람의 생각이 탁월하면 결국 그 사람의 삶은 자유롭고 탁월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고 생각이 우리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하시는 기준이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다가 축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외모나 여러 가지 업적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거기에 놀라고 거기에 막 설득이 돼가지고 거기다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는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끌리시는 게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니라 품고 있는 생각, 그 생각에다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다는 겁니다. 뭐가요? 다윗의 가문이? 다윗의 그 뭐 학업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 다윗의 외모가? 다윗의 능력이? 아니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에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반하신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든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생각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아, 목사님 그건 뭡니까? 그럼 하나님도 결국 사람을 가리신다는 겁니까? 아, 뭐 은혜는 조건에 상관이 없다면서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모두를 다 사용하시는 건 아니세요.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청함 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청함은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 인비테이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선택하시는 사람은 소수예요. 구원과 축복 모두 다 은혜라고 하는 요소도 있고 또한 조건이라고 하는 전제도 있습니다. 아, 구원이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없다면서 선물이라면서요.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끝끝내 그 구원을 거절한다면 거부한다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또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 조건도 있는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오해하면은 내가 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을 늘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내가 맞추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옮겨와서 나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는 그곳에 가 있게 된다는 거죠. 포지셔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 반면에 거기에 내 자신을 갖다 두는 그 조건 또한 필요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신비롭게 역사하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중요하지 않다면은 자유의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놓고는 그러면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유의지를 주신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생각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기만 한다면. 모든 열쇠는 생각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 하지 말라고요? 이 세대 혹은 이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해. 마음을 새롭게 해. 그래서 변화를 받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의 시작도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생각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생각도 더 새로워지게 이게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또 굉장히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고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아셨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 하나님의 생각의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생각, 특별히 나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의 특징이 뭐라고요? 여기에 의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보배롭고 또 하나는 많다. 나를 향한 생각은 보배로운데 그 생각의 수가 너무너무 많으시대요. 그냥 한 가지 생각만 품고 살아갔는데 그거 어긋나면 그 끝! 이게 아니라 너무 많은 생각을 품고 살아가신다고 합니다. 품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생각보다 차원 또한 넘어서는 양만 많은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차원이 다른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시편 말씀에 의하면은 그 생각은 보배롭고 많으시대요. 근데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그 길은 그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질적으로 다르대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다르대요. 내 생각이 여기라면 하나님 생각이 여기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대체시키는 이게 싸움이 생각의 싸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그냥 버리고 비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선하고 아름답고 평안이고 미래를 주려고 하는 것이고 보배로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것 이게 필요하죠. 그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내가 망할 것 같은 순간에도 아니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보배롭지 그리고 나는 이제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이 수가 다한 것 같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의 수는 너무너무 많으시지 이거 안 된다고 이걸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지 다른 길이 있고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지 근데 그 길은 나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완전히 달라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내 생각을 계속 맞추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생각이 많으시지. 보배롭지. 나와 전혀 다르시지.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을 맞추고 나가는 구체적인 적용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신념이 된다면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그 신념을 꺾어버리지 않고 굴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맞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롭고 수가 많으신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신념이 된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시시할 수가 있고 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신념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는데 진리가 되고 올바른 신념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간다면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없죠.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쥐어짜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동의고 의지적인 동의입니다. 내가 뭔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또한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하는 겁니다. 그게 alignment죠. 맞추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생각에 너희 생각을 맞추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변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생각부터 바꾸라고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미 알려진 생각과 뜻과 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맞추라는 거죠. 그 생각과 마음은 말씀이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죠. 그저 이거 읽어가지고 뭐 그냥 우리가 뭐 경건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생각에 우리가 동의해 나가는 거죠. 그분의 길에 우리가 동의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걸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사사기에서 정리하고 있는 우리의 죄성이 뭐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죄의 본질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한 것, 이것이 죄라는 거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하신 말씀들을 보면서 아 예수님 이런 일들을 했지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어떤 생각으로 이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뭐 산상수훈들, 가르치심들, 그런 것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그걸 깨달아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맞추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변화라고 하는 것은 따라오는 겁니다. 왜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건 능동적인 거죠.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는다는 건 수동적인 겁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고 나갈 때 변화는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변화를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좌절하고 막막하고 힘들 때가 있는 거죠. 먼저는 생각부터 바꾸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화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몇 절 뒤에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은요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뭔가 작품 만들어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면 너무 부담되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하시는 거면은 그냥 내가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은 그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 동력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시면서 내 마음에 무엇을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 내 마음의 원함, 자원하는 심령을 두고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점점 맞아져가면서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 나갈수록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 생각을 맞춰 나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고 원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순 뭐 다른 거 엉뚱한 것만 보고 있으면은 그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는 왜 이렇지?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하나는 왜 이렇지? 그냥 난 너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목적 없이 기대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알고자 말씀을 접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할 때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또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내 생각을 맞추고 나갈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면서 무엇이 온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하는 마음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정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딱 하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것을 함께 코어워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코어워크하는 것에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도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도 듣고 또 그것을 함께 맞추어 나가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길은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망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inheritance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우리로 알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3장에 있는 기도처럼 이야기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 그 보배 같은 생각, 그 선하고 미래와 평강을 주려는 생각들, 그 풍성하심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라는 것이 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알게 해주시기를, 무엇을?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해주시기를, 또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떻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그 대단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기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에베소서만 이렇게 했습니까? 빌립보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에베소 교회에도 성도들에게도 얘기하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얘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습니다.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 구약교에서부터에 대한 예언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재림, 즉 마지막 때를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는 훨씬 더 많다고. 그 중요한 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가운데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요엘서에도 있고 그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다시 한번 언급된, 사도행전에 언급된 그 말씀이 뭐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마지막 때에 대한 그 계시거든요. 예언이거든요. 이 예언의 핵심적인 것 세 가지만 꼽는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대요. 근데 이것이 이미 시작이 되었죠. 언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Already, not yet.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고. Already 이미 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은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죠. 두 번째, 이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누구에게? 말씀을 보니까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데 특별히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또한 늙은이들에게.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부흥의 주역은 젊은 세대로부터 비롯될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부흥의 주역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 그분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음은 달랐거든요.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이 마음입니다. 마지막 때에 부어지는 그 놀라운 부흥과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어떤 세대에게? 젊은 세대에게? 원숙한 세대에게? 늙은 세대에게? 아니요, 모든 세대에게. 모든 육체, 모든 세대에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 모든 세대 가운데 부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예언, 환상, 꿈 다 무엇에 관계된 거죠? 소위 말하는 revelatory gift입니다. 계시적인 은사예요. 병 고치고 죽은 사람이 낫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부어주실 때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계시적인 부분에서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마지막 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알게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이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기도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한 기도가 반복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도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바울이 늘 기도했던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거예요.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뭐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은 아주 지혜롭게 투자하는지를 알게 되고, 이런 건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계시적인 은혜가 필요한 부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길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과정이 있고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순간 한순간 매순간 작은 것부터, 한 번만 또 한 번만 마지막 한 번만이 아니라 신념을 굽히지 않고 내가 믿음대로 나의 생각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에 작은 것부터 맞추고 나가면,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 성장합니다. 100%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이것은 함께하는 과정이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야단을 법석을 떱니다. 모든 걸 다 셧다운하고 난리를 피웁니다. 건강이 중요하죠. 생명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돈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살핀다고 말씀하시죠. 고린도 후서 10장 7절에도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이게 우리 사람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항상 외모만 봅니다. 사람들이 외모를 보는 것도 진실이고 하나님께서는 중심과 생각,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도 진실이에요. 두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중요합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보시거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럼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어디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까? 무엇을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외모입니까? 우리의 중심입니까? 외모는 그저 생긴 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 즉 우리의 말과 행동과 얼굴 표정과 삶의 습관과 패턴과 삶의 열매, 모든 것들을 다 말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거짓으로 꾸밀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속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중심에 신경을 쓰고 포커스를 두고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만들어 나가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우리의 겉모습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습관과 행동 패턴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꾸밀 필요 없이, 치장할 필요 없이, 신경 쓸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 가운데 또한 모이게 된다는 거죠.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야 합니다. 동의해야 합니다.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습관을 들이는 것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나의 현재의 모습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직시.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초콜릿 밥부터 늘 먹는다 하면은 그 사실부터 직시하라는 거예요. 아, 뭐 안 해야지, 뭐 건강해야지, 그렇게 뭐 너무 나가지 말고 처음 나는 이 초콜릿 바를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있어, 이걸 먹으면 나는 더 살이 찔 거야, 그럼 난 나중에 또 후회할 거야, 그걸 입으로 얘기를 하라고 시킵니다. 너무 뭐 당연한 일이지만 하라는 거예요. 왜? 그 훈련이 필요한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행동들,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직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더라도 말하면서 먹으래요. 내가 왜 먹는지. 이거 먹으면 나는 살찔 거야. 살찌면 나는 답답할 거야. 그리고 또 후회할 거야. 그러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직시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잘 판단해야 돼요. 살펴야 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어떤 부분이 어긋나 있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부터, 작은 것,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생각을 바꾸고 나가면은, 거기에 나의 생각을 맞추고 나가면은 변화는요 차츰차츰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무엇하라? 생각하라. 칭찬받을 만한 것, 선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옳은 것, 경건한 것, 참된 것,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라는 거죠. 이건 무엇이다? 훈련이고 습관이라는 겁니다. 자꾸 맞추고 나가는 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훈련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보배롭고 많고 질적으로 우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명령들에는 항상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한다면, 그 기뻐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붙어 있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 사실에 우리의 생각을 늘 맞추고 나간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 특별히 명령의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귀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죠. 아멘 주님, 내가 동의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역하기 원합니다. 동참하기 원합니다.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면서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셋 세 번째로 생각의 리셋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 현재 내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3자처럼. 나는 왜 이 행동을 하지? 나는 왜 이런 상황에 이렇게 반응하지? 한번 해보세요. 그걸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 하려고 하지 말고 약간 객관적으로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왜 하지?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보배로운 생각과 일치되는 것인가? 이것이 나의 아이덴티티와 맞는 행동인가? 이것을 먼저 직시하고 살핌으로 변화의 물꼬를 터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